열왕기상 7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6장에서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됐고 그 성전 건축 사이에 7장 1절에서 12절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은 7년, 왕궁 건축은 13년, 거의 배에 이르기까지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열왕기서 기자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 왕궁 건축 기사가 성전 건축 기사 사이에 딸려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연이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어제 아침에 이렇게 설교할 때 복합 주상단지 그 말을 했는데 때로는 복합주상단지가 아래는 상가고 위에는 거주지인 것처럼 이 솔로몬 성전과 곧 궁전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양새, 그래서 그 삶이 항상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삶, 적어도 솔로몬이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리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성전 짓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앞에 13절에서 22절 말씀 또 25절 26절 말씀까지 보면 두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놋바다 바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큰 이렇게 대야죠. 그냥 물두멍보다 훨씬 더 큰 대야 그것을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저 바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ea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한 것은 이 바다. 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거의 성경에서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혼돈의 세력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 성전의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리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야긴과 보아스. 그러면 성전도 이 모든 나라도 그리고 우리 모든 삶도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 야긴과 보아스 이야기했고 오늘은 높 받침 수레와 물두멍 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그 생각이 안 되죠. 그러나 하여튼 성전 앞에 물두멍 10개를 만드는데 그 물두멍 밑에 받침대를 만들고 그 받침대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중요한가? 왜 물두멍 10개가 필요한가? 그리고 왜 이동할 수 있도록 받침대와 바퀴를 달게 했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을 물두멍 받치는 이 받침 수레를 만들 때에 여러 가지 그 형상을 이렇게 새겼는데 그 형상이 자 29절 말씀 한번 봐봅시다.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환 모양이 있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룹들은 하나님의 수행원, 수행천사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거기 그룹들이 있다, 그룹들의 형상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할 때도 이 성막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사이에 그룹들로 새겨진 이 휘장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법궤 위에도 시연자 이 그룹 모양의 그런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그룹은 하나님의 수행 천사들이니까 이 그룹들이 있다, 천사들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그룹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자와 소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세요. 이것은 이 사자는 맹수의 대표, 소는 가축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은 함께 이렇게 평화롭게 있을 수 없는 동물들이죠. 소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사자의 밥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와 소가 맹수와 이 가축의 대표인데 이 두 동물이 함께 어울려서 장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 그리고 다시 회복하실 세상의 그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메시아 왕국,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듬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은 딱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땅과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힘들게 인간을 힘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약육 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피조물 세계가 약육 강식의 세계. 물론 그것이 이 피조기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순환을 이루고 있지만 그 약육강식의 세계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저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소와 그리고 사자가 어린 사자가 함께 이렇게 먹으며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린 아이와 독사가 함께 뒹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떤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지금 이 물두멍 받침 수레에 소와 이 사자 이런 가축과 맹수의 대표적인 이런 짐승을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은 다시 회복하실 세상의 그 완전한 평화의 모습을 드러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종려나무와 화는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 받침술의 장식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물론 환경은 늘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두렵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뜸을 당하지 아니하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똑같이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을 보면 천만이 나를 둘러친 채 않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그랬어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24절에서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요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고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이 믿음 가지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림 언어로 오늘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다스리는 모든 것에 해가 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그렇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시편 18편에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 합력할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에 유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징계로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받침대를 만들고 자 바퀴를 달았다? 그 바퀴를 달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보통 예, 이교도들의 신은 딱 거기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신전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성전에 고정되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신 분이고 어디에나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동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퀴를 달아서 이렇게 이동하게 했는데 이 받침술에 바퀴가 있어서 물두멍을 싣고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받침술에 물을 싣고 이동하며 제사 드리는 자들 재물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했는데 재물을 정결하게 했어요. 역대하 4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 6절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그러니까 먼저 만들었던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용도로 물두멍은 재물을 씻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두멍 받침 이 바퀴를 단 데에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지만 상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 바퀴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에스겔 선지자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 1장 16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9절에서 21절 보겠는데요. 16절 먼저 시작.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항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21절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영은 예, 이렇게 천사의 영이 이렇게 가고 가면 바퀴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바퀴는 이동성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이동. 이방 신들처럼 어떤 곳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어디에든지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23절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2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러면서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 우리가 보이지 않으려고 아무리 숨어도 숨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에서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임재하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든든함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두려움이 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이 될 것이고, 든든함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예배당에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하는 성전이 된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주님은 이와 같이 이동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이동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누릴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렵고 힘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받침 수를 따라서 물동이 10개가 제작되었다라고 38절, 39절에 마지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개가 있다? 아니, 그러면 성전 좌우에 5개씩 각 물두명은 40박, 그러니까 약 880리터의 물을 10개나 두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많은 물과 10개가 만들어진 이 물두멍을 보면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재물을 썼고 제사장들이 씻는 노용도로 썼다는 건 그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먼지가 안 묻을 수 없고 때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세수하고 목욕하고 그러잖아요. 왜 세수를 합니까? 때가 묻으니까, 먼지가 묻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 뜨면 죄입니다. 생각한 것도 죄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다 죄고 말하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게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진노의 자식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 이런 죄인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깨끗함을 지키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 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미쁘단 말은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 죄를 사하신다. 죄가 가리움 받고 불법이 사함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막혀 있는 담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놋받침 수레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하게 하신 것, 물두멍을 10개나 만드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